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이화정입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콘텐츠의 열기는 이제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영화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 헤어질 결심에 이어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세계 유수 영화제의 초청작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남반구 최대 영화 축제,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2026 시드니 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제73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는 총 5편의 한국 영화가 공식 초청됐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선부터 진화한 좀비를 내세운 장르 영화까지 한국 영화의 다양한 얼굴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10년 전 부산행으로 K-좀비 열풍을 이끌었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물 군체가 상영됩니다. 오늘 뉴스 후 이어지는 내일 여보부에서는 연상호 감독과의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최근 발표된 2026 이민지수에서는 스위스가 이민자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주는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또 고국 한국은 몇 위에 올랐을까요? 흥미로운 결과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6월 4일 목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이 호주를 포함한 60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호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의료용 대마초 처방 환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 허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호주의 악명 높은 아동 성범죄자 피터 리디가 오늘 출소한 가운데 정부는 무기한 구금을 추진 중입니다. 고국에서는 지방선거가 격전지의 초접전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최신 관세 정책이 호주 정치권 전반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24일부터 호주를 포함한 60개국의 수출품에 대해 기존 10%에서 12.5%로 인상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강제 노동 근절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짐 차머스 호주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가 현대판 노예제에 맞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통상 담당 매트 카나반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호주에 대한 언급은 단 두 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 앵거스 테일러 대표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They're wrong. There shouldn't be tariffs. Like these imposed o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테일러 대표는 미국이 틀렸다면서 호주에 이런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미국은 훌륭한 우방국이고 호주는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호주산 최고기와 금은 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크리스 민스 주총리가 정부의 의료용 대마초 운전자 규정 개혁안을 지지하며 합법적인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도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민스 주정부는 유효한 처방을 가진 적격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약 30만 명의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등록된 의료용 대마초 환자가 단속 시 혈중 THC 수치가 50나노그램 퍼 밀리미터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 운전이 허용되며 현재 THC 검출 시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조치도 면제받게 됩니다. 민스 총리는 자격 요건으로 무제한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뉴사우스웨일즈 교통국의 의료용 대마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require an online education course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So they'll need to have a prescription.
민스 총리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그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마초를 언제 사용해야 하고 언제 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뉴사우스웨일즈 교통당국에 의료용 대마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사회서비스부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배상제도의 신청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부 마이클 라이 차관은 상원위원회에 출석해 AI가 신청 심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호주 국가감사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감사원은 신청자들이 배상 신청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배상제도는 2018년에 시작됐으며 아동 성폭력에 대한 기관들의 대응을 조사한 로열 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1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중재로 열린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휴전 연장의 조건으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모든 대원을 철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치엘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see them go back to the north. We will guarantee them safe passage as long as.
레이터 대사는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떠나는 동안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지만 일정 기간 안에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일부 격전지에서 막판까지 역전극을 펼치며 초접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수적인 면에서는 야당을 이겼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뒤집기를 보이며 승리했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평택 을 선거에 올인했던 조국 혁신당은 3위에 그치면서 민주진영 안에서도 책임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는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 이송을 막으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은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사건으로 노부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4세 남성이 텐털필드 남서쪽의 토링턴 인근 한 농촌 주택에 침입해 75세 남성과 72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골드코스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34세 남성은 아미데일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하에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젊은 남성을 피해자가 총으로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e certainly did his best, obviously under very difficult circumstances.
크리스 맥키넌 경감은 피해 남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가 입은 부상 정도를 고려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한 주택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4명이 36세 남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 현장 인근에서 17세 소년 2명을 발견해 검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은색 복면과 의료용 장갑, 덕트테이프와 흉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17세 소년 2명은 폭행 치상과 난투 혐의, 범죄 목적의 위장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중 한 명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혐의로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던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지난 2일 다시 체포됐습니다. 남호주에서 악명 높은 아동 성범죄자이자 전직 치안판사인 피터 리디가 아동 4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복역을 마치고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대법원은 82세인 리디가 엄격한 가택연금 조건 하에 석방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남호주 정부는 그를 무기한 구금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리디는 전자감시 장치 착용과 인터넷 사용 제한, 아동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원은 리디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지 또는 무기한 구금 대상이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 정신과 및 의료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이 공휴일인 국왕 탄생일 킹스 버스데이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과속과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대규모 교통 단속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6월 5일 금요일 오전 0시 1분부터 6월 8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되며 뉴사우스웨일즈 전역의 도로에 경찰이 집중 배치됩니다.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대를 중심으로 일반 경찰과 전문부서 인력이 함께 투입돼 과속과 음주, 약물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 각종 위험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과속과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및 헬멧 미착용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로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1도에서 낮 기온 18도. 멜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 8도, 낮 기온 14도. 브리즈번도 대체로 맑겠고 12도에서 21도. 퍼스 구름 많겠고 13도에서 22도. 애들레이드 11도에서 16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3도, 낮 기온 14도로 오전 구름 끼겠고 호바트 오전에 구름 많겠고 6도에서 12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흐리다가 개겠고 18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4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SBS Radio.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Daily Overview.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시드니 영화제 초청작 군체의 연상욱 감독과의 인터뷰 그리고 SBS 온디만드에서 언제든 무료 시청 가능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미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글로벌 송금 업체 레미틀리가 발표한 2026 이민지수가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소득, 안전, 환경, 가족 지원, 이민자 커뮤니티 규모 등 34개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스위스가 꼽혔습니다. 호주는 몇 위에 올랐을까요? 또 고국 한국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김한을 프로듀서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Explainer. 어떤 나라가 이민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일까요? 2026년 이민지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였습니다. 이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레미틀리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단순히 소득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의료, 고용, 공공교통, 환경, 안전, 행복도, 가족지원, 이민자 커뮤니티 규모까지 포함해 실제로 살아가기 좋은 나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왜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보고서는 호주의 강점으로 의료 시스템, 행복도, 환경 수준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높은 소득 가능성과 잘 형성된 이민자 커뮤니티, 야외 중심 생활 문화도 장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이민자들에게 호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로 분석됐습니다. 레미틀리 아시아 태평양 총괄 책임자인 킴 휘트포드는 현재 호주에서 의료, 교육, 건설, 기술 분야 인력 수요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덕분에 장기적인 커리어 기회를 찾는 이민자들에게 호주가 여전히 강한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이민 정책 개편이 일부 취업 경로 접근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자와 정책 변화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가족들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선 어땠을까요? 가족 친화 부문에선 스페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렴한 보육비와 긴 육아휴직, 공교육 시스템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은 국제학교 확대와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2위에 올랐고 호주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부터 국제학교 접근성과 육아휴직 제도 같은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일부 국가 순위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보고서는 이미 큰 이민자 사회가 형성된 나라일수록 새로운 이주민이 정착하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호주는 세계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88%가 외국 출생자로 조사됐습니다. 쿠웨이트와 룩셈부르크도 상위권에 포함됐고 뉴질랜드 역시 기술이민 중심 정책 덕분에 9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측면에선 어떤 나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호주는 4위를 기록해 올해 가장 큰 순위 상승폭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대도시 공기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환경 부문 1위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낮은 대기오염 수준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핀란드와 뉴질랜드도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시스템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을까요? 이 부분에선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과 높은 기대 수명,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 부담 비용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기술 활용과 예방 중심 의료 체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주는 한국에 이어 의료 분야 2위를 기록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공공의료 보장과 민간 의료 선택권의 균형이 장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킴 휘트포드 총괄 책임자는 의료는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 특히 장기적인 안정과 가족의 안심을 중요하게 보는 이들에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보건기술 접근성에서 큰 발전을 이뤘고 호주는 공공의료보장과 민간의료 선택지를 균형 있게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의료자격, 보장범위, 비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높은 소득과 취업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가족 지원 제도와 교육 환경을 우선시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미 형성된 이민자 사회와 공동체가 가장 큰 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민 지수는 결국 완벽한 나라를 찾기보단 각자의 삶의 조건과 우선순위에 맞는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계속해서 데일리 오버뷰 이어갑니다. 시드니의 겨울이 찾아오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영화관으로 변합니다. 남반구를 대표하는 영화축제 제73회 시드니 영화제가 바로 어제 개막해 오는 6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화제작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총 5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세계의 주인, 사랑의 탄생, 사람과 고기,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그리고 바로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상영되는 군체입니다. 군체는 부산행으로 K-좀비 인물을 세상에 내놓은 연상호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내놓은 신작 좀비물인데요. 이번에는 진화하는 좀비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군체 연상호 감독을 나혜인 프로듀서가 연결했습니다.
영화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장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가 2026 시드니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이 군체는 최근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첫 공개된 데 이어서 오는 6월 4일과 5일 시드니 영화제에서 호주 관객들과 만나고 11일부터는 호주 전역 극장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입니다. 반도, 지옥, 정의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져온 연상호 감독. 이번 작품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오늘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아, 실험이 아니라 테러. 이거 탄생이야. 새로운 인류의 탄생.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K-좀비가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과연 호주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작 군체의 연상호 감독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군체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영화 군체가 칸 국제영화제에 이어서 이곳 시드니 영화제에 초청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호주 관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게 되신 소감부터 좀 부탁드려볼까요?
일단은 뭐 제가 시드니 영화제에 한 2012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돼지여왕이라는 작품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드니 영화제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리고 그 시드니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이 남아서 거기에서 다시 꽤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군체라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직접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직접 가가지고 너무 그때 환대를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개봉을 하다 보니까 정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칸에서 이 군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상영 후 7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이 일부 관객들은 영화가 끝난 뒤에 좀비를 흉내내면서 극장을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칸 영화제에 방문한 것도 거의 부산행 이후로 한 10년 만에 가게 된 거였고요. 이제 확실히 이제 부산행 때 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칸 영화제 관객분들이 저라는 이제 감독을 잘은 모를 때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로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좀 알려졌던 터라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환대에 놀랬었고 저희 뭐 배우들 뭐 전지현 배우라든가 지창욱 배우라든가 부교환 배우들 부교환 배우에 대한 그 프랑스 관객들의 인식이 너무 높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군체는 부산행 이후 연상호 감독님의 또 다른 좀비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군체는 어떤 영화인가요?
군체는 이제 정체 모를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그 사태가 벌어진 빌딩이 폐쇄되면서 그 빌딩 앞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 그 테러를 일으킨 범인과의 사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뭐 특이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좀비들이 감염된 좀비들이 집단 지성을 가진 채 시시각각 알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도 부산행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물어보면 부산행을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혹시 부산행을 기억하시는 관객분들께 이 부산행과 비교해서 군체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부산행은 사실은 어떤 기차라고 하는 KTX라고 하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인물들이 이 그 좀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굉장히 좀 긴장감 넘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군체는 사실은 집단 지성을 가진 채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좀비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여러 인간 군상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좀비들과의 두뇌 게임을 해야 되는 되게 특이한 장르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게임적이고 좀 퍼즐을 풀어나가는 재미와 긴장감이 좀 넘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군체 감염자들 이 기존 좀비보다 훨씬 더 어쩌면 놀라울 정도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설정은 어떻게 출발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좀 제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공포 내가 무엇인지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초고속 정보 교류를 통해서 집단지성이 형성되고 그 집단지성을 모방한 이제 인공지능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력해지는 순간들에서 지금의 좀비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하나로 움직이는 그 좀비들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기심일 수도 있고 뭐한 개별성을 또 가득 가진 인간들 간의 이제 사투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대비점에서 영화를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작품에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기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상황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감독님께서는 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좀 조명하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장르 영화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휴머니티에 대한 탐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엇이 인간성인가라는 탐구에서 장르 영화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영화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장애물이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집단성을 또 깨부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개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양면이 있는 그런 인간성을 좀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좀비, 종말, 종교, AI, 초능력, 정말 시대의 화두가 되는 여러 소재들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감독님께서 가장 좀 흥미를 느끼시고 좀 탐구하고 싶으신 소재가 뭔지도 이 감독님의 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장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보면은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문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통된 문화 의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무언가를 담아서 내놓을 수 있는 형태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요즘에 이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러, 스릴러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특히 호주에서도 많은 호주인들이 즐기는 콘텐츠가 됐는데요.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해외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TV에서도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들이 방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홍콩 누가루 작품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재패니메이션 같은 작품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네요. 어떻게 보면은 유년 시절에 당대에 되게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여러 가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던 세대가 또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의 이제 K 콘텐츠를 보고 영향을 받는 이제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군체는 시드니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은 직접 호주 극장에서도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관객분들도 군체를 직접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데요. 호주 개봉을 통해 군체를 만나게 될 우리 호주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체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살고 있는 사회상을 담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관객들이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비 영화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인들이 같은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작 군체의 연상호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군체는 6월 4일과 5일 시드니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된 뒤 11일부터 호주 전역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SBS 온디맨드 영화 소개하는 시네챗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드니 영화제에서 K-좀비의 진화를 보여줄 연상욱 감독의 군체의 이야기에 이어 오늘 시네챗에서는 또 다른 한국 영화 한 편을 만나보실 텐데요. 바로 김지훈 감독의 2016년 작품, 배우 송강호와 공유가 함께한 영화 밀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선택, 네, 그리고 시대의 폭력 속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복잡한 감정들을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또 김지훈 감독 특유의 연출이 어우러집니다.
위클리 시니 차트 featuring SBS on demand.
SBS 온 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네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미애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영화 그림자의 시대 밀정. The Age of Shadows인데요. 지난 시네챗에서 이야기 나눴던 영화 암살처럼 한반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또 다른 저항과 배신의 혼란을 보여줬던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밀정은 김지훈 감독님의 2016년 영화로 그 전해죠. 2015년에 개봉했던 최동훈 감독님과의 암살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초호화 캐스팅의 블록버스터라는 점, 또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는 점에 이 두 작품은 사실 비교되거나 함께 거론되는 일이 좀 잦았는데요. 작품의 감독 특유의 색채와 또 그것을 담아내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비슷한 듯 아주 다른 스타일과 감각의 반영을 이 두 작품을 뭐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 밀정,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당시 첩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배우 송강호, 공유를 비롯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인물들의 등장과 또 열연으로 시대의 혼란과 스파이 게임 형식의 긴장감이 아주 넘쳤던 것으로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먼저 줄거리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영화는 192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경찰 이정출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으로 이번에는 의열단원의 리더격인 김우진에게 접근합니다. 김우진과 이정출은 서로의 정체를 사실은 알면서도 속내를 감추고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죠. 막 형, 아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가까워질수록 어딘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쌍방으로 이제 새어나가면서 누가 내부의 밀정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빠르게 다음 임무를 수행하고자 상해에 숨어있던 의열 단장 정채사는 김우진과 함께 이제 폭탄을 다시 경성으로 옮겨서 이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을 이중 밀정으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지만 이제 이 단체를 돕는 일을 하라는 거죠. 너는 어쨌든 네. 조선인이니까. 이 독립도 또 사랑도 믿지 않았던 이 이정출이라는 사람은 어느덧 김우진을 도와 폭탄을 옮기고 또 그 임무를 돕다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이제 맞닥뜨립니다.
소독부가 君に 大きな 기대를 して
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마그당과 괴존이 하이라나 요원이 소지서거든.
김우징어 들을 때 그런다.
놈들이 놀래 풀어졌는지 아직 모르겠어.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 전문대 순서로 돼 있는 겁니까?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예, 줄거리를 들어보니 의열단, 일본 경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흔들리는 한 인물까지 서로를 속이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 사이 내부에 숨어있는 밀정까지 찾아내야 하는 정말 숨막히고도 긴장감 넘치는 내용인데요. 특히 밀고를 통해 경무국 경부 계급까지 올랐던 이정출, 김우진과의 약속을 결국 지켜내면서 이정출이라는 인물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시대적 비극이 더욱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그 이미 아시겠지만 실제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책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은 현재까지도 일제의 밀정인지 아니면 항일운동가인지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황옥이라는 인물을 이제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당시를 배경으로 한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우리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람들을 약간은 단순하게 분류하죠. 독립운동가이거나 친일 반민의 행위자로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저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접했는데요. 그랬다면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정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다 그 시절에 복잡하고도 굉장히 서로 얽혀있는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 그것이 한 개인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상징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래서 더 잔혹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자칫하다면 여기서 다 죽어. 니네 다 눌렸어.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지옥에서 보자. 바로 그 놈이 밀정인 거죠.
이 영화는 이제 스파이물 그리고 버디물의 장르적 특징과 더불어 이제 또 그 김지훈 감독님만의 그 누아르적 분위기 있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그렇죠. 진중하고 차가운 그런 감성으로 굉장히 뜨거운 투쟁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되는 부분 그런 미학도 좀 만나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를 속이고 또 의심하면서도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복잡한 관계의 구조가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가라는 이 질문 끝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죠. 무엇보다 밀고를 통해 경무국 경부까지 오른 이 이정출, 결국 김우진과의 약속을 선택하는 순간은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비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한 첩보극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인간 드라마로도 참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1923년 경성을 뒤흔든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밀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권미애 리포터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네,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네챗까지 함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실제 황옥경부 폭탄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야기인 만큼 역사 속에서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낸다는 것의 무게를 묵직하게 보여주는 작품, 네, 김지훈 감독의 밀정 함께했습니다. 또 앞서서는 시드니 영화제에 소개되는 다섯 편의 한국 영화 중 군체 연상욱 감독 인터뷰 함께했고요. 그리고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세계 이민자 삶을 들여다본 이민지수 최근의 결과 흥미롭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는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엑소 카이의 Wait on Me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진행의 유화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이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